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하루를 주와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로 이 시간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또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한 제자가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네, 헤롯이 확장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 최고의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된 그 건물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민족의 어떤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안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3장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놀란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주님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긴 답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이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정의 이릅니다. 눈앞에 닥친 어떤 위기의 정점과 또 그 위기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재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저 호기심의 대상, 어떤 종말론적인 시간표를 계산하는 대로만 여기는 것이죠. 언제 이 재림이 일어날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데만 몰두하면서 정작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소망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이 본문이 너무 어렵고 낯설다라는 이유로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저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보거든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소망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세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거룩한 곳에 이방의 우상 숭배가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서지 못할 곳에 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금 사용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 비슷한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교회에게까지도 위기 속에서 반드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거룩한 곳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이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 가증한 것들, 그 우상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서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슬그머니 스며들듯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예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자리를 채워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이 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들이 우리 안에 마지막 때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견고히 지켜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즉시 알아차리고 도망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도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실제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바깥 계단으로 곧장 거리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기지 말고 곧장 밖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도 어딘가에 있었던 그 누구도 다시 겉옷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극박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옷은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당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즉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챙기지 않고 불이야 하는 순간 뛰어나가듯이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위험해! 라고 말하듯이 바로 어떠한 것도 챙기려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시선을 두지 않고 도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는 것은 대개 어쩌면 거창한 유혹이 아니라 사소한 미련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챙기고 가자. 이것만은 두고 갈 수 없어.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들고 신앙생활해야 돼. 내가 이것만큼은 두고 갈 수 없어.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지막 때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임신한 여성과 갓난아기를 둔 어머니는 빨리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추상적인 지금 강의를 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무거워 빨리 달릴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아이를 안고 뛰어야 하지만 어떤 그 보여지는 막막함, 이러한 것까지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강과 골짜기에서 물이 불어나서 이동이 어려워지고 몸을 피할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미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 타협, 세상과 결탁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 우리는 조금만 덜하는 이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되게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는 순종은 어쩌면 이미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미룰 수 없는 순종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 또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급히 떠나야 할 만큼 그날의 고통은 극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19절은 이 환난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합니다. 말 그대로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로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어떤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을 미화하거나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값싼 위로를 건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제로 극심한 고통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부정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면서도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 이 어두운 그림에 결정적인 빛이 비춰집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 감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짧게 하다, 줄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와 뜻은 깊습니다.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이 굉장히 무섭고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우연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환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 정도와 기간도 주권적으로 제한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환난 한복판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너를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우리를 잃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의 시기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흔들리기도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환난 속에서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극심한 고통 또 어떤 환난 이런 것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의 극심한 환난의 시기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미혹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매우 정확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위기와 불안 속에서 확실한 대답을 갈망하죠.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어떤 즉각적으로 해답을 얻거나 어떤 구원자를 찾거나 우리 약해진 마음을 뭔가 안정감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리적인 정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아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 약해진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근심이 오는 마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적을 행하면 진짜다라고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 쉽죠. 놀라운 능력이 곧 진리의 증거는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행위를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정이 보고 그걸 보면서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진리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깨어 준비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위기의 시대마다, 그때때마다 사이비 종교나 극단적인 종말론이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때로는 전염병이 돌 때, 전쟁의 소식들이 막 들려올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몇 년 몇 월에 며칠에 종말이 온다, 이런 거짓 주장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정답은 단순합니다. 표적을 쫓지 말고 그 어떠한 소리도 쫓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미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끝까지 택하신 받은 자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어떤 놀라운 체험이나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는 그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견고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강의 설교하시고 우리 새벽에도 이 본문 하나하나를 다 나누시고 또 우리가 CES라는 것도 하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하고 우리 양육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진리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초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잘났어,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막 지식을 막 심어줘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거짓의 미혹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거짓 미혹의 시기를 지나면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끝이 온다라고 2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떤 뉴스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 사회의 혼란과 어떤 도덕적인 무너짐들, 이런 여러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과 어떤 막 혼란스러운 막 격변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막 흘러가지만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회복의 그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하는 하나님의 실제 사건인 것이죠.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라는 표현은 예외 없이 어떠한 막힘도 없이 단 한 명도 택하신 자가 빠짐없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하시고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이 있는 죽음이 있는 우리의 끝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 요즘 더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이 미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흩어짐의 아픔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 긴장, 곧 이미 승리하신 왕을 섬기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를 기다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균형 잡힌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음을 믿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깨어서 인내하는 성숙함을 함께 또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정확하게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무엇이 거룩한 것을 가장한 우상인지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한 미혹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으로만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는 이 성도의 모습은요.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붙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밀어넣어 떠날 수 있는 것. 죄와의 타협, 세상과의 결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것. 언제입니까?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왜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 신앙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깨어서 인내하며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주님만 신뢰하는 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때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미혹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해야 할 때에 미련 없이 지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기초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재림을 소망하는 삶,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는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영원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 바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